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인생을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느끼고 경험했지만 세월의 강물에 몸을 싣고 떠가다 보니 정말로 만만치 않고 힘겨운 인생이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온 세상을 내리누르는 이 고통의 무게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바로 곁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낙심하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먼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선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따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또다시 인생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스월에 내려가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암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 신장투석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 치매로 인해서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성도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채 타인의 손에 몸을 맡기고 또 의료기기에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성도들, 우울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 강박증과 환청과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성도들, 참으로 일일이 다 아뢰기 힘든 우리 성도들의 아픈 사정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겨낼 힘과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젊은 청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눈을 떴지만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현재로선 아무런 의학적 대책이 없어서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픈 환부를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핀 꽃들을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를 감탄하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며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두 발로 산책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학계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계서에는 총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은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학계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6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가 6월 24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는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전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라. 이것은 구약 율법, 특히 레위기에 등장하는 정결 규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제사장 선생님들, 소나 말이나, 말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 예를 들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을 경우에 그 음식들도 거룩해지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 선생님들,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지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익숙치 않은 우리들은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율법에 정통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답이 명백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의도하는 핵심을 제가 다시 세 가지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보다 부정한 것이 훨씬 더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전염이 잘 되지 않는 반면에 부정한 것은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부정한 것은 닦기만 해도 전염이 되고 2차 전염도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이 세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전염성,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 거룩이란 단지 접촉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접촉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만졌다고 해서 또는 제사 행위를 하고 제의적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기만 해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함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의 실제 삶도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제물도 모두 다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부정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백성, 그만큼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해 보라고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15절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지난 16년 또는 18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한번 상기해 보아라.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추수해서 20개의 곡식더미를 쌓았는데 막상 탈곡해 보니 곡식더미가 10개밖에 없지 않았느냐, 포도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담궜고 적어도 50그릇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20그릇밖에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기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17절 말씀입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너희를 쳤기 때문이었다. 곡식이 말라 죽게 했고 음식에 푸른 곰팡이가 펴서 먹을 것이 없게 하였고 우박으로 죽을 고생을 하게 하였다.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고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18절 19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래로 이 나무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에 황폐했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 오늘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 오늘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했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만 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나도 따라하다가 정작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망각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이 흐트러지고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그들에게 바로 본질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지난 화요일 그리고 어제 새벽기도 설교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학계서에서 이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고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개인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걸어 다니는 성전, 워킹 템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 식상하고 단순한 단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고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이 예배도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 믿음이 없이 몸만 나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는 그래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결국은 부정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전 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랑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물리적인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일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와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 또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실함, 부지런함,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결국 헛되고 허망한 결과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빨리 뛰면 뛸수록 그만큼 더 손해가 날 것입니다.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자신을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꼭 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일종의 게으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19절에 나오는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2023년 5월 27일 오늘이 바로 그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